마태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토대로 세상 속의 천국 백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3주 동안 팔복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팔복 직후에 연결되는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천국 백성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시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팔복을 좀 정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백성들은 팔복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이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팔복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권면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도의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에 너희들이 천국에 너희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팔복을 실천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천국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시며 너희들은 팔복의 사람이란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복이 있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요,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요. 여러분,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팔복은 나의 모습이다, 내 자신의 모습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팔복 말씀에는 이 숨겨진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복음의 바탕 위에서 팔복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복음에 기반하지 않으면 이 팔복은 단지 윤리적인 권면이나 도덕적인 지침으로 부과되어서 우리가 짊어지기 어려운,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가 도무지 미치지 못할 기준을 제시하셔서 짐이 되도록 이 팔복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팔복의 사람답게 생활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팔복의 자질을 갖추어서 이 팔복을 실천해서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타인의 어떤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흠결이 보였을 때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분노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낼 수 있지요. 또 다툼의 불씨를 꺼뜨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싸움을 야기하는 그런 구실이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는 그래도 팔복의 사람이라는 이 영적인 자존심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조금 실패하고 무너져도 팔복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 이 진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침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영적인 패배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패배의식이 무엇인가요? 나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일종의 자기 암시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런 패배의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나는 팔복과는 거리가 멀다, 나는 거기까지 미칠 수가 없다, 자책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영성에 있어서 이런 패배주의가 짙게 깔려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과 패배의식에 젖어서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사탄이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사람답게 좀 살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대로 넘어진 채로 있으면 안 됩니다. 좀 미끄러지고 무너져도 그래도 나는 팔복의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팔복의 사람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는 팔복의 사람이라고 축복하신다. 이 거룩한 자존심을 항상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기와 의욕을 가지고 항상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오늘도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감격하시면서 팔복으로 축복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교회여,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교회여, 복이 있도다 온유한 교회여, 복이 있도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교회여,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교회여,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교회여, 복이 있도다 화평하게 하는 교회여,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교회여. 이런 팔복은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어떤 지향, 이상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이 팔복은 본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원형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위상이에요, 이 팔복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 위상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나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실력을 갖추었느냐,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였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힘 있는 강자들이 모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위상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명한 대기업이나 명문대학을 향해서 복이 있도다 축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축복하신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믿고 교회를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속한 일원이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천국 백성에 내가 속했다는 사실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의 교회 모습을 보면 좀 실망스럽고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있지요. 참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팔복의 사람으로서, 팔복의 공동체로서 자존감을 포기하고 위축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을 다 정복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영적인 자존심을 항상 고수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근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에요. 그래도 교회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명덕교회는, 우리 명덕교회는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복이 될 사명이 있다. 팔복의 공동체로서 얼마든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 세상 속의 천국 백성이 삶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팔복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인칭 대명사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너희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좀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팔복과는 구별되는 어떤 전환이냐. 이것은 이제 앞에서 팔복을 축복하신 다음에 적용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팔복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과연 드러나는가? 천국 백성들은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11절, 12절에서 세상에서 박해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13절, 16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한편으로는 무엇을 받습니까?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박해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또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 박해가 좀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빛과 소금은 이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인 측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세상에서 소극적으로는 좀 박해를 당할 수가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세상 속에서 내가 과연 천국 백성으로 사는지를 알려주는 그 시금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럼 팔복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복을 말씀하시죠. 복을 선포하시죠. 복이 있나니. 근데 이것은 아홉 번째의 복이 아닙니다. 팔복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적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성격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천국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환난과 박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겪는 괴로움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팔복 말씀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팔복의 사람들에게 형통과 평강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팔복의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길은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다, 박해받는 길이다,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로 이 그 박해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말로 표현되는 것들입니다. 언어적인 것들이에요.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욕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온갖 악한 말을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없는 말까지 지어서 모함하고 언짢은 말, 거슬리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헐뜯고 빈정거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세상으로부터 항상 환영을 받아서는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한 번씩 싫은 소리도 듣고 욕을 들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양심대로 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속이지 않고 진실하고 의롭게 거래를 하다 보면 참 정직하다,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참 답답하다며 망신을 줄 수도 있죠. 긍휼의 사람답게 남의 실수를 좀 너그럽게 용납하면 참 미련하다, 바보 같다, 그렇게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싸우는 당사자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중재하고 화해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괜한 오해와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박해는 이상하고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어떤 갈등도 겪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처신하다가 나는 오해받고 또 고난당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부끄럽지 않는 길을 선택하다가 비방을 당하고 또 좀 아픈 말을 듣고 모진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반대로 혹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적당히 감추면서 몸을 사리지는 않았는가? 세상의 압력에 순응하면서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만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동화되어서 살아가 세상 사람들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간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천국 백성이라는 우리의 이 참 신분에 걸맞게 세상에서 살면 왜 박해를 받습니까? 왜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어떤 무리를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오히려 팔복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긍휼의 사람이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왜 악한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실은 정반대로 조롱과 멸시를 우리가 당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박해의 궁극적인 원인 때문입니다. 11절 앞부분을 보시면 박해의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신자들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천국 백성들을 욕하는 동기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 18,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노라. 여러분, 세상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면 신자들도 미워하고 핍박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건수라도 생기면 교회를 폄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 이 불가피하게 미움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우리도 발끈해서 되갚아 주어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기가 참 만만치 않은 현실 앞에서 참 풀이 죽고 의기소침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불행을 주시는가?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낙심하면서 기가 꺾여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핍박당하고 악한 말을 세상에서 듣는다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야. 실패가 아니야. 복이란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라. 이것이 천국 백성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물론 박해 자체는 괴로움입니다. 아픔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천국 백성이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을 감수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박해받을 때, 모진 말을 들을 때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그 상은 조롱과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병덕의 천국 백성들은 세상에서 믿음대로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좀 소극적인 면에서 박해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3, 14절 읽어보시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역시도 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아상입니다.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빛이 되어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은 그냥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보면 내가 진짜 세상의 빛인지 소금인지 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너희들이 천국 백성들이라면 너희들은 모두 세상의 빛이란다. 세상의 소금이란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교회의 명칭을 실제로 빛과 소금의 교회로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가 있습니다. 또 한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교회라고 해도 되고 광염교회라고 해도 되죠. 우리 교단에 영광교회가 있습니다. 거제교회, 거제도에. 또 서울에 광염교회도 있습니다. 다 이 빛과 소금의 교회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 교회들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다 광염교회죠. 다 빛과 소금의 교회입니다. 우리 명덕교회도 빛과 소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며 소금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유념할 사항은 예수님은 그냥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그냥 빛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천국 백성들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소금과 빛으로 기능을 담당한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어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신앙생활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흩어져서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천국 백성들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요리를 하는데 소금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꼭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이 말은 무엇으로 소금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을 누가 대신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리에 간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요리라도 어떻게 먹겠습니까?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맛이 나지 않잖아요. 간이 안 된 요리는 즐겨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몸에도 염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건강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소금이 필수적인 것처럼 천국 백성들도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필수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단체가 아니에요. 반드시 세상에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럼 세상에 교회가 없는 그런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런 나라들 가보셨죠? 교회가 없는 나라들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천국 백성들이 당하는 박해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답게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좀 세상에서 좀 무익하고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취급을 당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세상을 억압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천국 백성들은요, 교회는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럼 빛과 소금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빛과 소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처럼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 서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가정에서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주변의 이웃들이 보기에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 구원받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반가운 성도들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마음 터놓고 교제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덕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신 뜻은 무엇인가요? 빛과 소금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지역사회의 명덕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을 끼쳐라는 거예요. 만약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부터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 존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존재하는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그럼 이 말씀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앞서 소금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소금의 역할은 세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예요. 소금과 빛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있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금의 역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명덕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명덕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참 행복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14, 15절을 보시면 여러분, 빛의 속성을 말씀하시는데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빛도 숨길 수가 없다. 집안에서 등불을 켰다면 말 아래에 감추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야 하듯 집안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서 자신의 빛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어야 한다. 숨기지 말고 우리의 빛을 발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빛을 드러내고 발산할 수 있는가?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 비추어야 할 빛은 어떤 빛인가요? 착한 행실이죠. 선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받았다, 세상적인 복을 받고 내가 성공했다, 이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의 빛이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볼 수 없고 그들은 성경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천하는 착한 일을 보면서, 우리가 참 착하게 선하게 매력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품위 있게 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사람 앞에 비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 눈에 띄게,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착한 일을 해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한 일을 행하면, 세상에서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그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면, 아, 좀 이 사람은 다르긴 다르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었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부모로서 기쁘지요. 그럼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칭찬을 들으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니 뭔가 좀 다르고 참 매력적인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가? 명덕교회를 다니기 때문인가?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면서 교회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지역사회에 이웃들에게, 주변에 주민들에게 참 선을 베풀고 착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더 힘써서 정말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홍보하고 전도지를 열심히 뿌리는 일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의 필요를 잘 살펴야 돼요. 지역사회의 필요를 잘 살피면서 지역에 유익하고 착한 일을 힘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편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덕의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 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꼭 있어야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또 날마다 작은 친절과 위로를 전하면서 착하게,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날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세상에 참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